오늘 본문의 제목이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라 입니다. 놀라셨죠?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를 꺼내기가 좀 어려운 사회인데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라니, 어떤 분들은 난 아직 죽을 날이 많이 남았는데, 또한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이 좀 불경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죽음이란 사실 우리 가운데 굉장히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통계청에 의하면 2022년도 사망자 수가 37만 2,939명이라고 합니다. 이걸 환산해 보니까 하루에요 약 1,022명이 죽는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루에 1,000명 이상씩 우리 주변에서 죽어간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도 그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다라고 통계는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죽음은 여전히 낯선 손님처럼 느껴집니다. 또한 마치 죽음이 우리에게는 예외이고 우리를 피해 다른 누군가에게 갈 것이라고 우리는 그 죽음을 홀대하고 잘 보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 메멘토 모리,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이 라틴어로 기록되었고 지금껏 이 단어가 회자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죽음을 괄시하고 보지 않고 있는지를 성경은 또한 사회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야곱과 요셉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죽음, 이삭의 죽음을 목도하였고요. 또한 창세기는 네 명의 족장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담담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장례식의 주인공이 성경은 우리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예외 없이 죽습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싶고 잊고 싶은 진실이지만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사실을 아주 투명하고 직관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야곱과 요셉의 죽음을 보며 우리는 어떻게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은 첫 번째,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9장 2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 야곱은 이미 두 번씩이나 나로 하여금 애굽 이 땅에 나를 장사하지 말고 나의 선조가 묻혀 있는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둘라라고 두 번이나 맹세시키며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온 가족들을 묻들고 나를 이곳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고 또 한 번의 유언을 강조하면서 그의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야기할까요? 맹세도 시켰고 기억도 하게 하고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다짐도 받았는데 왜 야곱은 오늘 본문에서 또 한 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만큼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야곱은 어렸을 적 형을 속이고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하란으로 도망하다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이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이 그토록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던 것은 자신은 죽지만 죽어서라도 하나님이 약속에 성취될 것들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유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죽더라도 자신의 아들들이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로서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 유언을 강조하며 그의 자녀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처음부터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야곱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을 만큼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형 에서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삭을 속이며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며 꿈꿔왔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 야곱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얍복강 그 사건을 통하여서 마침내 야곱은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그의 꿈, 그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그의 최대 과업이었는데 그의 삶이 바뀌자 자신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며 살아내며 지켜나가도록 노력하는 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자기 자신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죽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그것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이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도 그 꿈, 그 소망을 이루어가길 간절히 원하는 모습으로 이 마지막 유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49장 33절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야곱 또한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죽었다. 돌아갔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장례를 하고 애도했습니다. 장례 후 요셉은 성대하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아브라함이 구매했던 가나안 땅 마므레 앞밭 막벨라굴에 자신의 아버지를 장사 지냅니다. 아버지를 장사하기 위해서 요셉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이게 언제 만이냐면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풀려간 지 대략 한 39년 만입니다. 그 땅을 밟고 그리고 성경은 장례 후에 요셉을 비롯해서 그의 모든 형제들과 장례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애굽에 돌아왔다라고 50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비록 그들은 애굽에서 돌아왔지만 아버지 야곱,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묻히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는 그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역시 비록 애굽에 돌아왔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의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화려한 애굽의 묘실보다 가나안 초라한 굴을 장지로 지목하고 그곳에 묻혔습니다. 그곳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사라, 그의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자신의 아내였던 레아가 장사 지낸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그곳에 장사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이 땅에 얽매이지 말고 화려한 애굽을 바라보지 말고 본향을 사모할 것들을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에게 세 번이나 강조하며 본향을 사모해라. 돌아갈 곳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도 이곳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본향이 있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 본향의 삶을 사모한다면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삶을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 길면 100년, 120년이지만 이후에 본향의 삶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얽매이기보다 본향의 삶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영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향을 사모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성경은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보면 아버지 야곱의 죽음을 보며 슬퍼하는 인물의 유독 요셉만 초점을 맞춰서 요셉이 슬퍼하고 요셉이 간절히 울고 요셉이 애통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셉 형들은 슬퍼하기보다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창세기 50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의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무슨 말이에요?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자신을 완전히 용서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호의를 베풀고 지금 잘해주는 것은 누구 때문이었어요? 아버지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지만 풍요로움 속에서 그들의 삶은 여전히 불안했고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기대했던 아버지가 죽고 장례가 마치고 애굽에서 돌아올 때 형들은 요셉을 찾아가 아버지의 또 다른 유언이라고, 요셉에게 말하진 않았지만 우리에게만 전한 유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기 50장 16, 17절 전반부를 요셉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파라건대 그대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야곱이 요셉을 제외한 11명의 아들들에게만 내린 특별한 유언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파악할 길이 없어요. 아니면 형들이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아버지를 대면해서 특별히 자기들끼리 꾸며낸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뭐하는 거예요? 그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울며 자신들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요셉은 이미 형들을 뭐 했어요? 다 용서했어요. 자신으로 애굽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 먼저 보내셨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고 이미 수십 년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여전히 죄책감 속에 있었고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 불안감이 극대화되어서 요셉에게 무릎 꿇고 고개를 조아리며 자신들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들을 보면 그것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아무 대가 없이 용서를 받는 것.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세요? 용납이 되세요? 그냥 작은 죄면 괜찮은데 목숨을 위협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는데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겠다라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차라리 좀 고내게 그들을 혼내고 그들에게 좀 대가를 지불하겠으면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을 법한데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겠다는 요셉의 말 때문에 그들은 풍요로운 애굽에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이라면, 성도님들이 요셉이라면 형들을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용서해 줄 수 있으세요? 저는 속이 좁아서 그런지 그렇게 못할 것 같더라고요. 말로 주고 대로 갚지 않나 할지라도 최소한 뭐만큼은? 내가 당한 만큼은. 그렇죠? 더 주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당한 것만큼은 이 사람들 좀 당해야 되지 않아요? 내가 아팠던 만큼 더 주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당했던 이 아픈 만큼 당신들도 한번 당해봐라. 이게 우리 인간의 욕심이고 기본적인 마음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요셉은요, 두려워 떨며 있는 형제들에게 성경을 보면 요셉이 먼저 울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9절, 21절에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님들, 겁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셉이 어떻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요셉이 성인 군자여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도 인간이거든요. 받았던 상처가 있거든요. 상처에 못이 빠져나가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흔적이 있어요. 팔려갔던 죄, 감옥에 있었던 것, 노예 생활, 억울했던 것, 그 모든 상처들이 그 안에 있는데 요셉이라고 아무 반응 없이 그냥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도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여전히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때론 그 상처 때문에 악몽으로 꿈을 꾸며 생활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셉은 형들을 위로하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자기는 상처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은 용서할 수 없고 심판하고 싶고 마땅한 증거를 내리고 싶은데 그 영역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심판하고 복수하고 죄를 대신하는 건 이거는 내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는 것이죠. 그 영역은 나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영역을 내려오고 대신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욕심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억울한 일 있잖아요. 복수하고 있잖아요. 잠을 못 자고 이를 갈고 있는데 그럼 우리에게 성경은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영역은 누구 영역이에요? 하나님 영역이라. 이건 내 영역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대신 심판하고 하나님 대신 죄를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내서 대신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 내가 힘이 생겼는데, 그래서 내가 죄를 갚아줄 수 있는 위치에 올랐는데, 그런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왜요? 성경은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고백하는 거예요. 형들은 나를 해치려고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그 악으로 뭐를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꿔주셔서 놀라운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요셉이 멋지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요셉 삶의 전 평생을 보면서 그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억울했고 상처받았고 힘들었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곳에서 자신이 갚지 않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상을 나에게 주시는 것들을 요셉은 그의 삶 평생에 경험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자신이 하나님 되려 하지 않고 복수 대신 용서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 입장에서 볼 때는 힘들고 괴로우고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과정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을 요셉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신지요? 상황은 우리를 종종 속입니다.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문제에 집중하게 하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목사님이 그 상황 안 돼봐서 몰라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내가 당하는 고통 몰라서 그래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상황을 보면요, 나를 미워해서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 자유를 빼앗긴 상황, 거짓말로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 여자,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힌 나의 상황, 이 모든 상황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리석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못대로 신뢰해. 네가 직접 나서. 상황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답답한 상황들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속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요. 네가 직접 해.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우리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 그 어떠한 순간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심 없이 성경은 우리 가운데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뜻대로 아름다운 그림을 하나님은 그려가고 계세요. 다만 우리가 그 과정에서 그 전체의 그림을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 그분의 영역과 우리의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수하는 것,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는 것,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악을 갚아주는 것, 이것은 요셉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그 상황에 들어가 보셨잖아요. 저도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참 우습게도요, 그 사람은 발 뻗고 자요. 그 사람은 우리 기억 못해요. 그런데 누가? 우리만 그 복수와 그 아픔과 상처에 꽁꽁 싸매져서 우리가 그 결계에 있어요. 하나님이 복수는 내 거니까 너 자유케 해가, 우리는 억울해 죽겠는데 하나님 이거 왜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 거예요? 자유함을 허락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복수와 그 상처와 그 죄 가운데 똘똘 뭉쳐서 그 안에서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잘 먹고 잘 산다니까요. 우리만 그 안에서 10년, 20년 전에 머물러서 그 안에 우리만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를 끄집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더라도 그 길만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되고 회복되는 길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기 때문에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놓아라. 놓으면 자유케 된다. 놓으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은 죽음 너머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믿음은 그의 마지막에서도 나타납니다. 이제 요셉도 죽음 앞에 있어요. 그러면서 그의 형제들과 그의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오늘 본문 24,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도 죽음 앞에 나아가면서 유언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유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너희들 기억해라. 이곳이 너의 삶이 아니야. 너희들은 곧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이니까 그 약속의 본향을 사모해. 야곱이 얘기했던 그 야곱을, 그 유언을 요셉은 그의 자손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희들 나갈 때 나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이곳 애굽에 묻혀있지만 너희들 나갈 때 뭐하라는 거예요? 내 유고를 같이 가서 뭐하라? 가나안 땅에 옮겨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요셉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요, 요셉의 유언에서 반복되는 하나님이 돌보신다. 강조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신다. 여기서 돌보신다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방문하다, 찾아오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요?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실 테니 너희들 그것들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을 바라보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아세요? 시간은 오래 걸렸어요. 400년이 넘는 세월이 흐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십니다. 그리고 그때 그 백성들이 요셉의 유언을 기억해요. 그리고 요셉의 유골을 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이 같은 요셉의 삶을 우리는 아름다운 삶, 그리고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단순히 그가 어려움을 이기고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를 아름다운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삶이 아름다운 것은 그가 어떤 곳에 있었던지, 감옥에 있었던지, 죄수로 있었던지, 노예로 있었던지, 총리로 있었던지, 어느 곳에 있었던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요셉의 삶을 아름다운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는 우리에게 펼쳐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부르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이 땅에서 본향을 사모하는 삶, 하나님 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그리고 죽음 이후에 그 약속을 믿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최선의 삶을 살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찬양,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어르신들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이 가사를 찬찬히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그런 하늘 소망을 꿈꾸며 나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두 눈을 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에 따르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우리 모두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동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이전에 이 땅에서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할 수 있겠냐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삶, 내가 하나님 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그리고 죽음 이후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를 부르기 전까지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며 내가 너에게 허락한 가족들, 성도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 삶을 영위하지 않겠냐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시간 하나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잔잔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모두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였다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그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고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지 않겠사오니 하나님 그분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을 잘 영위하며 잘 마무리해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하게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마무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이와 상관없이 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준비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이 야곱과 요셉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본향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고 죽음 너머의 그 약속을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감으로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살기를 원하는 모든 영광께 성도들 머리머리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